예.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 두 번째 인물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죠? 키가 작다 먼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근데 삭개오라는 이 성경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바로 앞에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부자 청년, 이 누가복음에는 바로 앞에 부자 청년 얘기 나오는데 부자 청년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난 사람 이름을 굳이 밝히는 이유는 이름에 그 구원 사건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의로운, 거룩한, 정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그의 직업을 이야기해요. 직업은 세리장이요, 한 도시의 기관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또한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세리와 장녀는 당시의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도저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공동체에서 완전히 왕따를 받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유대인 동족들을 착취하면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부역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정서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죠? 일제 순사 중에서도 경찰서장 같은 친일 앞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로마 제국은 한 도시나 한 지역에 일정한 돈만, 세금만 내면 딱 할당을 주면 세리들이 이 세금의 그 세율을 마음대로 조정을 해서 그것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먹어도 됐어요. 그게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상황에서 자기가 뭐 출세하거나 돈 벌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 세리를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 그랬어요. 그래서 합법적이지만 교묘하게 세율을 조작해서 동족을 갈취하고 자신의 재물을 쌓았던 사람. 그래서 아주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세리, 그냥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세금 징수하는 일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거나 아니면 경력이 아주 오래돼서 그 장이 됐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한국으로 치면 검사를 하다가 나중에 검찰총장까지 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의 배경이 나오는 여리고성은 이 고고학자들은 1만 년이 넘은 가장 오래된 도시다, 그 성곽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온화한 날씨에 아름다운 풍경에 그 요단강 강변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 왕의 겨울에 별장이 있었던 궁전이, 겨울 궁전이 있고 부자들은 거기에 별장을 탁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같으면 미국의 마이애미 같은 곳이에요. 부자 도시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역사가는 그 당시에 그 전체 유대 지방과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이 가장 많았던 도시다. 가장 많았던 도시.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삭개오는 우리는 세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 중에 세리. 그런데 그의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거룩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삭개오라고 부르면 거룩한 사람이여 라고 부르는 거랑 같아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하고 황당한 그런 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자기는 거룩한 인생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돈을 쫓아 사는 인생, 그 중에서도 가장 1등 인생, 나쁜 쪽으로 1등이죠.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영화에 나이 드신 분은 안 보시겠지만 젊은 분들은 가끔씩 보실 거예요. 요즘 한국 영화에 그 조직 폭력배가 된 부정부패 그런 영화가 많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 어깨에 거기 조폭 두목이 여기에 문신이 있어요. 보면 뭐라고 이렇게 여기에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그래서 막 괴롭히고 나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야 착하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습고도 아이러니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이 사실 2000년 전에 삭개오가 살아가는 현실이었습니다. 성경은 또한 오늘 그의 신체적인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키가 작았다. 그냥 웬만하게 작으면은 표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평균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아마 140cm가 될똥 말똥 제가 상상을 한다면 그 정도였을 것 같아요. 한 목 하나 정도 작으면 눈에 띄게 작으니까 키가 작았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 사이에서는 키가 조금 이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키가 작으면 어릴 때는 놀림감이 돼요. 미국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 중에 평균 신장 이상이 키 큰 분들이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마 별명이 땅딸보 삭개오, 난쟁이 삭개오 이런 식으로 조롱을 받고 자라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그런 주눅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악착같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에 집중하고 그래서 재물을 모으는 것으로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살지 않았을까. 예. 그런데 그가 이제 출세할 수 있는 길의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리고성에 가장 납세를 많이 바치는 성에 그 세리의 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래도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우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워낙 유명하신 분으로 이제 떴으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동료들 중에는 그 여리고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그 사해 바로 위거든요. 그 요단강 바로 건너가 베레아 땅의 배단이라는 거기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요단강에서 회개운동을 벌였던 그 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리들이 나와서 우리는 어찌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거니까 이 세율을 과다하게 받지 말고 정직하게 해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간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 중에 아마 그 세리들은 여리고에서 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인근에서 가장 큰 도시가 여리고니까. 그 여리고 세례들 그 세리 동료 중에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제3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이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동종업계에 일하던 세리 마태라는 사람은 아이고 일을 아예 그만두고 그 선지자를 따라다닌다는 소문도 들었을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선지자는 다른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말을 아마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주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또 같이 먹을 것도 제공하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특히나 그 가장 귀하게 친구로 삼는 사람들은 나병 환자에 그 다음에 또 창녀들이 있었고 제자들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뱃사람이나 아니면 또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세리까지 제자로 받아들였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늘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여리고에 온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이제 막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바뀔지도 모른다. 그런 흥분과 설레이는 소문, 그런 숙닥거리는 소리를 지나가다가 세간에서도 듣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도 아무도 삭개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가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같이 상종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상한 선지자 예수라는 그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차별 없이 받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받아주실까? 나도 받아주실까? 적어도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메시아라면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일까?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세리들 이렇게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그 다음에 궁금한 마음 이게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벌써 길거리에는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은 군중들이 구름떼처럼 모여들고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막 환호성 소리도 들리고 그런 게 멀리서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상황을 대해서 이제 설명하자면 이제 열흘 정도가 지나면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 사역을 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 오시는 기간이 갈릴리에서 중간으로 쭉 산지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바로 안 내려가시고 여리고로 이렇게 동쪽으로 싹 틀어서 지금 들어오고 계신 중이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골고다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시간이 다가오는 그 직전이었습니다. 한 열흘 정도만 있으면 돌아가시는 타이밍이에요. 갈릴리에서 바로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산길을 따라서 굳이 여리고를 돌아서, 여리고는 사해 바로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저지대입니다. 거기서 옆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우리 한국의 대관령을 넘어가듯이 산길로 올라가야 돼요. 그 길에는 산적들, 강도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 누가 너의 이웃이냐? 거기에서 강도 당한 자가 만났던 길이 그 길이에요. 그 험한 길입니다. 그 길은 그렇게 멀진 않아요. 한 4시간 정도, 15km 정도밖에 안 되지만 험하고 그 부자 동네 여리고에서 수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왕래가 많았기 때문에 돈 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굳이 여리고로 이렇게 들르시게 돼요. 그게 오늘의 배경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꼭 구원해야 될,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며칠 동안 꼭 찾아야 될 사람, 만나야 할 사람, 잃어버린 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들, 그리고 기댈 데가,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 또는 열심히 회당에 왔다 갔다 하고 남들 보기에는 의롭게 보이지만 자기의 죄를 어쩌지 못해 슬픔에 눌려 있는 사람들, 주님이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얼마나 무거운 엄중한 시간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여리고에 오신 거예요. 삭개오. 삭개오는 이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더 이상 책상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슴 속에는 그런 희망과 호기심이 확 끌어올랐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아마 혹시라도 세상을 바꾸시고 그 틈에 나의 인생도 이렇게 허망한 마음도 다 바꿀 수 있으실까? 그런 기대가 그를 세가는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호기심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본인의 신체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와보니까 들썩이는 군중들에 휩쓸려 들어갔다가는 키가 작으니까 이내 장막에 처해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어이구 세관장 나으리 오셨습니까? 야 길터 쫙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부자 청년이 오니까 사람들이 부자 청년은 바로 뛰어가서 바로 예수님 앞에서 탁 무릎 꿇고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평판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튀어준 거죠. 이 사람은 가면은 탁 욕을 하고 뭐 우리말로 하면 침뱉지 누가 길을 튀어줘요. 기관장이라도 길 안 튀어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다 이 말은 이 사람은 투명인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투명인간이다. 아무도 신경 안 쓴다.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래서 군중들에 밀려가지고 빠져나와서 거기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탁 돌무화과 나무, 예, 거기 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관장이 되려면은 최소한 나이 한 50은 됐을 겁니다. 50은 넘었을 거예요. 제 나이 정도는 됐겠죠. 키도 작은 사람이. 이게 체면 없는 일이에요. 체면. 저도 어릴 때 나무 타기를 좋아했지만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 이후로는 탄 적이 없어요. 나무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체면을 세운들 아무도 그를 존경하지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풍문으로 들었던 세상을 바꿔놓을 메시아,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으로만 가득 찼어요.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 아마 삭개오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 택한 후에 사람들로부터 받는 경멸의 눈초리에 익숙해졌을 거예요.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승진하면 할수록 더욱 외톨이가 되어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그래서 이분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부모가 삭개오, 거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훌륭하게 살아라 라고 붙여줬으니까 어릴 때 회당에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홀로 그 시내고그라 그러죠, 유대인 예배당에 가서 아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돌아갔던 수많은 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여리고에 기관장이니까, 세리장이니까 더 이상 물러날 것도 없고, 예수라는 메시아를 만나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과연 열릴 수 있을까? 그런 막연한 소망, 그 소망이 믿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는 그런 체면이 구겨지고 그런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환호하면서 따라오는 수많은, 아마 수천 명이 따라왔을 거예요. 그 인파 중에 당신이 이 여리고를 거쳐서 지나가 이렇게 우회하게 된 만나야 할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던 삭개오를 딱 보고 이렇게 예수님이 고개를 딱 드셔, 딱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그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말씀을 딱 던지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삭개오, 의로운 사람아, 세상은 다 너를 죄인이라 그래,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야, 너의 고통의 자리, 세상 탐심을 쫓던 그 자리, 죄의 자리에서 박차고 내려와. 그래서 은혜의 자리, 평강의 자리, 사랑의 자리, 영생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이리 와, 나에게로 오라. 예수님이 하신 이 한마디가 이거 초대예요, 초대. 이게 삭개오의 인생의 송두리째 변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삭개오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급히 내려와, 첫 반응이에요. 급히 내려와. 이 급히 내려와의 헬라어의 원어의 단어는 두 단어인데, 속히 내려오라, 이 단어랑 똑같은 두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즉시 순종한 거예요. 행동으로 즉시 순종했습니다. 즉시 순종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삭개오는 순종으로 기쁨으로 충만함의 체험을 받았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을, 이분이 내 이름 어떻게 알지?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뭉뚱그려서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세요.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모세야,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아, 어린애도 부르고, 그리고 주님이 찾아가서 시모나, 나중에 베드로 부활하신 또 주님이 찾아와서 베드로야, 그 다음에 울고 있는 마리아에 가서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세요. 이름을. 예. 오늘도 오셔가지고 만난 적도 없는데 삭개오야, 이 모든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님이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도 이름을 바로 부르십니다. 예.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찾아와서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예.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손가락 받던 사람, 그렇지만 그에게는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애타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그 영혼을 찾기 위해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우리 귀에도 오신 거예요. 예. 이제 과거의 고통과 부끄러움은 다 끝났어. 나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거야. 그 주님이 이름을 부를 때는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인생에 동행하겠다. 그토록 소망하던 새 인생을 출발하게 해주겠다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삭개오는 그런 죄책감, 부끄러움, 세상의 그런 손가락질, 그런 속박과 굴레에서 해방감을 얻었어요. 기뻐했다라고 오늘.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주님, 주님이라고 두 번 나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예, 주인님으로, 왕 중의 왕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정죄만 당하고 아내와 자식들까지 정죄를 당했을 거예요.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서 해방, 정죄함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은 삭개오를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 내려가시고 이렇게 돌아서 가신 거예요. 예. 주님은 한 잃어버린 영혼, 또 무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받는 그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 선택해서 교회에 나오고,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교회에 나오고 내가 결단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딱 찍어서 정확한 장소에 딱 심어 놓으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어두운 이 세상에 죄책감과 남의 손가락질로 고통받는 나의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의 빛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렇게 탁 보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초대를 딱 하니까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고 들어갔도다. 사람들은 여전히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주님의 초대를 받았지만 죄인이야. 그리고 등달아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보면 자기들이 확 따라다니고 존경했던 예수님도 함께 비난했어요. 함께 비난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다고 세상에서 받던 평판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어이구 저런 사람도 교회 다니네,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더 허다해요. 또한 우리 다 성도인데 성도들의 경건하지 못한 행동이나 습관 때문에 예수님과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것이 또 현실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좀 실수, 뭐 이렇게 보기에 목사답지 않거나 장로님이 장로님답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하면은 예수님 욕하고 교회 욕합니다. 오늘 그게 사람들의 죄성이에요, 죄성. 오늘 삭개오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후에 그의 삶의 태도와 행실이 확 바뀌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뀌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되죠? 오늘 재산의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약속합니다. 예.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속여서 세율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빼앗는 게 자기의 job이잖아요, 이게. 예. 내 갑질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원래 모세의 율법에는 그렇게 속여서 이렇게 남의 재산을 취하면 원금을 갚고 5분지 1 이자 비슷하게 해서 20%를 더 갚으면 그걸로 충분하게 했다라고 이게 모세 율법에는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율법이 정하는 것 이상으로 기꺼이 4배나 더 갚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그런 모든 재눌림과 그런 걸 회복하고 그 은혜를 입으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에게 재물은 인생의 목적이자 존재 이유였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받침을 받쳐주는 것. 그래서 그 재물, 그 재물에 대한 집착, 자랑이기도 하거니와 집착이고 그것이 주인이죠, 사실은. 그에 대한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로우니까 내가 처분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부자 청년은 지난주에 그걸 못했어요. 그 주인을 바꿔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걸 못함으로써 근심에 젖어서 멀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계산해서 갚는 대신에 이 넘치는 은혜의 분량만큼 내 기쁜 마음만큼 하나님께 이렇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 나를 따라다니는 이 교회의 평판이나 세상의 평판이 금세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받은 은혜만큼 기쁨으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이제 알게 돼요. 그게 꼭 재물만은 아니에요. 이 삭개오에게는 재물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인생을 달려왔기 때문에 재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탤런트가 다릅니다. 아유, 그 사람 언젠가는 그 사람 참 달라졌네. 완전히 바뀌었네. 10년 전에 20년 전에 보면 이 사람 완전 딴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저 인간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세금 긋기에는 1등, 그래서 세리 중에 세인, 죄인 중에 죄인이 자기 자식보다 소중히 여기는 재물을 저렇게 하다니 세상이 놀랍니다. 새 사람이 되면 세상이 놀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삭개오의 이름처럼 거룩한 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래서 겉으로는 이야기 안 하지만 속으로는 괴로운 거예요. 이게 방황하고 허무한 인생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삭개오도 혈육으로는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아마 부모님들은 믿음이 신실했던 부모님인 것 같아요. 그러나 죄의 문제가 그를 듣고 있으니 떳떳하게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내세울 수도 없었고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탁 비껴보니까 죄에서 자유롭게 된 삭개오는 이제 비로소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예. 거룩한 자라고 또 이름, 자기 이름처럼 그렇게 불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고 주님으로부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리 중에 세리, 죄인 중에 죄인, 그런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인생이 바뀌고 인정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오라, 나에게 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고 저는 목사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 우리가 불리는 또 새로운 이름이죠. 이게 새로운 이름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경멸과 비웃음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가 누구인지 존재를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부르시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시는 예수님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중에 또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호기심과 간절한 마음,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 이 결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 그 은혜를 받았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세상에는 이름은 거룩한 자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세상의 죄인 중에 죄인의 삶을 살아서 어디 의지할 데 없이 방황하는 영혼이 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터치해서 거룩한 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 함께 받았습니다. 주여, 저희가 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방황하고 세상에 죄인이라고 이렇게 저런 사람도 교회를 다니냐라고 또 이런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말로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하러 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품게 해주셔서 또 그런 영혼이 찾아올 때 우리가 수군거리는 군중이 되지 아니하고 멀리서나마 품어주는 돌무화가 나무와 같은 그런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둠에 있던 우리를 구해주시고 계속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찬송 90장